재사용 그리고 재활용 소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가톨릭 평화 방송에서 제공하는 오늘의 강론입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 의회 의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님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평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 그 말이 꼭 맞는 그런 인물이 복음에 등장합니다. 바로 니코데모입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 의원이었고 율법에도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뭐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정말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표징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하느님의 힘임을 알고 그는 예수님을 예언자, 선지자처럼 여기면서 예수님을 들어 높였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 지상에 결핍된 사람들,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느님의 복음을,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선지자로는 보였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하느님 안으로, 하느님 품 안으로 모두를 불러 모으시려고 하는 그 구원 계획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도 역시 율법의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니코데모가 보여주는 모습은 전형적인 에고의 구원관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구원을 내가 무언가를 해서 얻는 성취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만큼 기도했으니 혹은 이만큼 선행을 베풀었으니 하느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구원을 내 노력의 결과물로 통제하려는 심리입니다. 즉 하나씩 하나씩 채워가서 완전에 이르려고 하는 노력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육은 단순히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 없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워지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니코데모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것은 영적인 신비를 여전히 가시적이고 합리적인 인간의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내 삶을 내 방식대로 조정하고 싶어질 때 니코데오마 같은 이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제시하는 구원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느님 은총 안에서 전적인 주도권을 그분께 내어맡기는 항복의 과정입니다. 건강한 자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영성으로 도약합니다.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전유물이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하느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단순히 행동 몇 가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의 뿌리를 하느님의 자비라는 토양으로 완전히 옮겨 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시 태어남의 실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신비를 바람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사실 율법이라는 작은 방 안에 갇혀있는 이들은 밖에서 부는 그 시원한 자연의 바람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열고 나와 주님께서 선사하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맞아야만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따뜻한 훈풍을 통해 내가 새롭고 또 신선한 영적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하지만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그 방을 벗어날 시도조차 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그 안에서 나가면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로 인한 두려움과 불안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영성적인 삶은 바람의 행방을 묻지 않고 그 바람에 몸을 맡기는 항해와 같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은 우리가 설정한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통해 예기치 못한 만남을 통해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흔듭니다. 그 바람의 소리를 듣는 것, 즉 내면의 세밀한 움직임에 귀를 기울이며 불확실성을 견뎌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평화.
1분 교리 김충섭 신부입니다. 만물을 지배하고 관리하며 사용하여 발전된 세계로 만들어 나갈 능력자인 인간은 영혼과 육신이 하나로 결합된 존재입니다. 육체는 생물의 생태 원리에 따라 태어나고 자라고 죽는 것이며 영적 개체인 영혼은 육체와 결합하여 인간의 인격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없는 육체를 가지고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실체라고 부릅니다. 육체와 결합되지 않은 영혼 역시 인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귀신이라고 부릅니다.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존재를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영의 세계와 관련을 갖고 물질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1분 교리였습니다.
하게 하는 이야기. 나를 나를 살아가게 하는 이야기. 오늘은 문학동네에서 펴낸 김훈 작가의 책 연필로 쓰기에서 할매는 몸으로 시를 쓴다 발췌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80살 가까워서 한글을 깨친 할매들의 글을 모은 시집 일기들이 책으로 출간되고 있다. 한글을 모르는 노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일은 정부가 시행한 노인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한 사업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노인을 보호나 관리, 수용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노인을 세상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의 말을 사회적으로 통용시켜 주었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나랏말싸미에 나타난 임금의 간절한 소망이 실현되고 있다. 잘하는 것들을 길러서 잘하게 하는 일상의 노동에서 할매들의 삶에 고난은 퍽퍽했고 할매들은 그걸 감당해내는 마음의 힘을 키워왔다. 할매들은 생명을 가꾸고 키움으로써 스스로의 생명을 긍정했고 작은 소출을 귀하게 여겼다. 할매들은 작물을 통해서 자연과 깊이 공감하고 있다. 감자, 푸성귀, 벼는 소출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작물들은 할매들의 마음 속에 사랑과 기쁨의 자리를 만들어준다. 작물이 비를 맞듯이 할매의 마음에 이슬비가 뽀시락뽀시락 내린다. 할매들의 감수성은 늘 외계와 직거래하고 있다. 할매들의 언어는 몸의 언어이다. 이슬비가 오면 몸이 끄끄하니 개작지근하고 밭에 가보면 파란 잎이 할랑팔랑하고 이파리와 사람이 서로 알아본다. 할매들은 늘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을 겸했다. 할매들의 생애에 가해진 억압은 풍속이 되어 있었고 때때로 야만적이었다. 할매들은 그 가혹한 억압과 빈곤 속에서도 키우는 자의 심성을 보존했고 그 심성 위에 생애를 건설할 수 있었다. 할매의 책들은 단순히 문맹의 할머니들이 80살 무렵에 한글을 깨쳤다는 식의 뉴스거리가 아니다. 이 책들은 시대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삶에 대해서 근본적인 반성의 자료를 제공한다. 그 자료는 곧 할매들의 생애이다.
이제 전래성가죠. 미국에서 전해지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성가 혹은 또 연가라고 표현하죠. 뉴턴의 작사로 되어 있는 곡 귀에 익은 작품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입니다. 성경 작사 전례성가 또는 연가라고 되어 있죠. Amazing Grace.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 감상해 보셨습니다. 이제 준비한 곡은 크리스토프 스트라우스 작곡의 심포니아와 자비송 대형광송 키리의 글로리아 소개해드립니다.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 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주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성자 공보실장 마테오 브루니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알제리, 카메룬, 앙골라, 적도, 기니를 방문할 교황 레오 14세의 사목 방문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공보실장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교황 레오 14세가 11일 동안 4개국을 순방하며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이 다룰 주요 주제는 평화, 이주, 환경, 청년,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방문은 교황의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방문입니다. 이번 여정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지역과 상황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분쟁, 이주, 종교 간 공존 등 사회적, 정치적 과제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당연히 성 아우구스티노의 유산과 북아메리카노 네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며 이슬람 세계와의 대화 및 이주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지 전통 언어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아프리카 축소판으로 불리는 카메룬에서는 교황이 평화, 공존, 청년, 그리고 인간 전인적 발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앙골라에서는 교황은 청년의 역할, 자연 및 인적 자원, 그리고 부패와 식민지 역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적도 기니에서는 문화와 교육은 물론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교회의 역할을 다룰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최근 발표된 텍스페이어 유니언 큐리어 여론조사 결과 뉴질랜드 집권 국민당의 지지율이 28.4%로 급락하며 2021년 주디스 콜린스 리더 체제 이후 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대비 2.9%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오는 11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인 노동당은 34.4%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당을 앞서고 있으며 현재 지지율이 선거 결과로 이어질 경우 국민당은 의석수에서 노동당에 크게 밀리게 됩니다. 특히 유권자들은 생활비 위기와 인플레이션 해결 능력에서 국민당보다 노동당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에 대한 신뢰도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당내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아직 즉각적인 지도부 교체 움직임보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경고신호로 받아들이고 향후 정책 방향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입니다. 뉴질랜드의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1%를 기록하며 중앙은행 RBNZ의 목표치를 상회하자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준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ANZ 은행의 경제학자들은 당초 2027년 초로 예상했던 금리 인상 시점을 올해 12월로 대폭 앞당겼습니다. 이는 최근 우유값이 15.8%, 전기료가 12.2% 급등하는 등 필수 생활 물가가 안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50 이상을 기록하며 산업 전반의 확장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고물가로 인한 가계의 실질 소득 감소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비와 식료품 가격의 가파른 상승은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의 세금 감면 정책과 물가 억제책 사이의 균형이 향후 경제 향방을 결정지을 핵심 요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에이엔제드은행은 2026년 뉴질랜드 주택 가격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5%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의 주요 원인은 고금리 지속, 신규 주택 공급 과잉, 그리고 오는 11월 총선을 앞둔 시장의 불확실성이 꼽힙니다. 특히 노동당이 승리할 경우 자본 이득세, 캐피털 게인 택스가 도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투자자들을 감망세로 돌아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시장은 판매량 대비 재고 비율이 높아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임대 수익률, 수익률 대비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규 투자를 저해하고 있습니다. 낮은 순이민자 유입량 또한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정체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는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소유주들은 자산가치 상승보다는 대출 이자 상환 부담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인구 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 오클랜드 펜로즈와 같은 특정 교외 지역에서 임대 가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자가 소유 가구 대폭 늘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건축 붐으로 신규 주택 공급이 늘었지만 이를 구매하는 층은 주로 고소득자가 거주자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한 주거지가 외곽으로 확장되면서 기존의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은 임대료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고 더 먼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자가 소유율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일 수 있으나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파괴하고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과거 산업지역이었던 곳들이 현대적인 주거단지로 재개발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현상은 오클랜드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소유의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과 삶의 터전을 잇는 사람들 사이에 사회적 격차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뉴질랜드 남도 사우스 아일랜드 지역의 빈곤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임버 카길 시의회는 예산 절감을 이유로 노숙인들을 위한 유일한 샤워 및 화장실 시설 폐쇄를 검토하고 있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단체인 키즈캔에 따르면 고물가와 생활비 급등으로 인해 중산층 가구조차 기초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남부지역 학교에 공급되는 긴급 식량 지원은 올해 초 대비 60%나 급증했으며 신발 한 컬레를 형제들이 돌려 신는 사례까지 보고되는 등 아동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1만 명 이상의 어린이가 기본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 대기 명단에 올라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많은 가정이 단 한 번에 예기치 못한 지출만으로도 빈곤층으로 추락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 차원의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사회 안정망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2018년부터 2023년 사이에 노숙인 수가 37% 급증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5대 핵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거리에서 생활하는 노숙인들을 위해 올해 해계 연말에만 70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하고 약 300가구의 사회주택 즉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특징은 신축보다는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급 속도를 높이는 방식입니다. 또한 사회개발부 MSD는 사회주택 입주자들의 수당 중 25%를 주거비로 직접 공제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주택 공시률을 줄이고 입주 대기 시간을 단축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지역에 적절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알코올 및 약물 중독 정신 건강 문제 등 노숙의 근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포괄적인 지원 서비스가 병행되어야만 이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사이클론 바이아누가 뉴질랜드를 강타한 후 서서히 물러나고 있지만 오클랜드를 포함한 북도 여러 지역에서는 여전히 비상사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은 복합적 위험을 동반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강우량과 파괴적인 강풍을 몰고 왔으며 이로 인해 수천 가구의 전기가 끊기고 주요 도로가 폐쇄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과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는 합동 브리핑을 통해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시민들에게 추가적인 산사태와 침수 위험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이클론이 이동하면서 남긴 잔해물과 수해 복구 작업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출근길 혼잡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금을 편성하고 기반 시설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상청은 사이클론의 중심부는 멀어지고 있으나 당분간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예보하며 주의를 요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17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램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7-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랜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에치만,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공중변호사 이왕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 약방과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104.6 FM 카톨릭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한석 사도연 신부입니다. 간밤에 안녕 하셨습니까? 요즘 같은 때 많은 일들이 정신없이 지나가고 정해지고 정리되고 하면서 안녕하시냐는 그 인사가 꽤나 깊은 의미를 가지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먼저 찾으려 하고 희망하는 존재들이죠. 너무 쉽게 좌절하지 마시고 진정한 변화나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향은 비관이나 절망이 아니라 어떻게든 그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우리의 노력이라는 말씀을 안녕하셨냐라는 말씀으로 함께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하고 성찰해 볼 주제는 환호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볼 성경 본문은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그러면 환호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성찰해 보죠. 환호는 언제 하십니까? 언제 환호를 들을 수 있죠? 무언가에 나와 또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기뻐할 때 그리고 그것을 함께 즐기고자 부르짖는 탄성처럼 좋은 소리침입니다. 느낌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좋은 판단을 드러내는 우리의 감정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환호는 무조건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대하던 무언가가 드디어 열매 맺었을 때 함께 기뻐하자고 또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미리 무의식 중에 기뻐하면서 나오는 환호, 환호성이겠죠. 이 환호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응으로서만 이 환호를 본다면 오늘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거리는 없겠죠. 이 환호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눈이 크게 왔는데 그때 미처 준비되지 않은 이상 기후의 일종으로 저는 판단되는데 그래서 준비되지 않아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또 번잡스러움과 또 어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제가 있던 곳이 학교인지라 그 젊은이들의 특권을 옆에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젊음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은 것과 희망을 놓치지 않고 진취적인 것이 또 젊음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젊음이라고 하는 단어에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하고도 비슷한 맥락인데 대학생들이 그렇게 눈이 급작스레 많이 왔을 때 그들은 그것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하고 고민하기보다 마치 아이들처럼 온 캠퍼스가 다 눈사람들로 다 변했습니다. 오리를 만들고 쬐끄만 눈사람부터 큰 눈사람까지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들 모두가 땀을 내서 친구들과 함께 그 시린 손을 막 비비면서 웃으면서 한마디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눈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환호라고 하는 것은 이 젊음의 표현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연인들도 환호성을 표현하죠. 서로에 대해서 매번 만나고 사랑하는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매번 그에 대한 감상이 새로워질 때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그의 모습이 드러날 때 또는 내가 바라지 않았던 또는 내가 바라는지조차도 몰랐던 일을 그가 알아채고 사랑으로 함께 해줄 때 기쁨의 환호 그리고 받아들임의 환호 함께하자는 초대의 환호를 내지릅니다. 아이들도 그렇죠. 대학생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이 기뻐하고 서로 어울리는 모습을 보면 그 환호가 그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까이에 있는 10대 청소년들을 옆에서 관찰하면 얼마나 쉽게 기뻐하고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지 옆에 있는 저마저도 함께 기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10대의 누군가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 자기 목소리가 얼마나 커지는지도 모르고 다 놀고 나면 목소리가 쉴 것처럼 그렇게 내일이 없는 것처럼 환호하면서 삶을 즐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아이들, 연인들 그리고 그 젊음을 간직한 이들은 환호라는 것이 자신들의 삶 안에 깊이 위치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환호가 언제 이루어질까요? 당연하게도 기쁠 때, 예상하지 못한 것을 마주할 때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환호가 이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환호는 그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선언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놓여 있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실존을 드러내는 표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환호에 대해 듭니다. 몸짓으로 웃음으로 모든 감정을 드러내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환호는 이루어집니다. 삶의 곳곳에서 희망하고 있는 이에게 주어지는 선물처럼 환호가 이루어지죠. 이 마지막 말씀 삶 안에서 희망을 놓치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환희라고 생각한다면 이 환호는 환호를 하기 위해서는 삶에 대해 희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삶을 비관하고 있는 이에게 눈과 같은 갑작스러운 자연현상은 새로운 걱정거리일 뿐이죠. 그리고 급작스러운 보고 싶었던 친구의 방문은 아유 준비된 것이 없는데 이 친구를 어떻게 대접하지라고 하는 또 다른 염려거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호는 삶에 대해 희망하는 이들, 삶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이들이 취하는 감정이고 삶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눌 환호에 대한 이야기는 삶에 대한 희망, 삶에 대한 기대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환호라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반사적인 감정적 반응인 것 같지만 이렇게 돌이켜보니 환호는 삶에 대한 희망이 전제되어 있는 반응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걱정거리나 염려거리로 이루어지지 않는 환호이기 때문에 우리는 삶을 기대하고 삶 안에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희망해야만 환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환호에 대한 우리의 성찰을 바탕으로 스파니아 예언서를 한번 생각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먼저 읽어드리죠.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이스라엘아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너에게 내리신 판결을 거두시고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 이스라엘 임금 주님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니 다시는 내가 불행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날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하리라. 시온아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주 너의 하느님 승리의 용사께서 내 한가운데에 계시다. 그분께서 너를 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신다. 당신 사랑으로 너를 새롭게 해주시고 너 때문에 환성을 올리며 기뻐하시리라. 축제의 날인 양 그렇게 하시리라. 나는 너에게서 불행을 치워버려 내가 모욕을 짊어지지 않게 하리라. 스파니아 예언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례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일독서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스파니아 예언서의 전체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파니아서는 다른 예언서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했던 역사적인 굴곡의 한가운데에 이루어진 예언 행위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스파니아 예언자가 예언할 때 그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해서 문서로 만들어낸 것 같지는 않아요. 기록 속에 남아있었던 스파니아 예언자의 예언 행위가 예언 내용이 어떤 특정한 때에 기록이 되고 그것이 모여져서 지금의 예언서로 전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스파니아 예언자가 활동하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1장에 처음부터 머리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임금 요시야 때에 스파니아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스파니아는 쿠시의 아들, 쿠시는 그달랴의 아들, 그달랴는 아마리아의 아들, 아마리아는 히즈키야의 아들이다 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히즈키야는 기원전 8세기에 우리가 이사야 예언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왕의 이름이죠. 그래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스파니아 예언자가 왕족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인하기는 참 쉽지 않죠. 같은 이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1절에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요시야 때, 유다 임금 요시야 때라는 말씀입니다. 요시야 임금은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기원전 640년부터 뭐 600년경, 610년까지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면 스파니아가 이렇게 활동했었던 그때 요시야 임금 때 활동했었던 그 시기는 어떤 시기였을까요? 이 시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두 제국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려야만 합니다. 바로 아시리아 제국과 바빌로니아 제국입니다. 스파니아 예언서를 설명하기 위해선 특히 아시리아 제국의 정복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만 하거든요. 기원전 720년경에 북이스라엘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북사마리아 그 나라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기원전 720년경에 함락되게 됩니다.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백성들 그중에서 문자를 알고 있고 전례를 알고 있고 절기를 기억하고 있는 이들이 아시리아 제국으로 끌려가게 되어 큰 제국에 복속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과거의 제국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역량을 키워갔던 것 같아요. 특히 아시리아 제국은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정복으로 본토의 경제적 구조를 굴리는 시스템이었던 것 같아요.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기원전 720년경에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되고 그 근처에 이방 민족들이 하나 둘 다 함락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임금이 예전에 북이스라엘에게 가해줬었던 그런 전쟁 상황보다도 더 큰 일들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이후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아시리아 제국이 영원한 제국은 없죠. 아시리아 제국도 점점 힘을 잃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그 정치 권력 힘의 균형 가운데서 배척되는 세력들이 새롭게 힘을 키우기 시작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빌로니아 제국이기도 했고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에 눌려서 힘을 못 쓰던 이집트 제국도 또다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즉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지역의 여러 작은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아시리아 제국에 대항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싸우는 가운데 아주 미묘한 그 균형, 힘의 균형이 유지되게 되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다른 민족이 스키티아족인데 뭐 길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새로운 제국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요시아 임금은 그래서 이러한 맥락 안에서 이러한 정치적 격변기 때에 이미 망가지고 유배를 떠나서 아시리아 제국에 속하게 된 북이스라엘과는 달리 남유다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자 했던 종교개혁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리아 지배에 대한 저항도 해야만 했었고 또 새롭게 일어나는 바빌로니아 제국이라든가 아니면 함께 힘을 연합했었던 나라들과의 균형도 갖추어야만 했었었죠. 그래서 그 자신의 나라를 통일하기 위해 정치적, 종교적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그때 바로 스바니아 예언자가 활동한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바니아 예언자 그리고 특히 3장 그 14절부터 18까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면서 남유다 왕국까지도 침범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루살렘도 둘러싸고 포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겠지만 그 포위가 풀리게 되고 다시 남유다는 살아남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 않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노래 듣고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갓등 중찬단이 부른 어린이처럼입니다.
말을 건네줘 함께 봄나들이 떠나요 부드럽고 감미로운 봄의 축제 멜로디에 함께 춤을 추어
갓등 중창단이 부른 어린이처럼 이었습니다. 환호에 대한 좋은 노래들이네요. 이제 오늘 우리가 환호와 함께 환호라는 주제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예루살렘 정복에 대한 이야기, 아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 하권에 잘 나오거든요. 열왕기 하권 15장 그리고 17장 18장에 나옵니다.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릴까요? 15장 29절에서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유배 아시리아 제국의 정복 활동에 대한 흔적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임금 페카 시대에 아시리아 임금 티글라 필레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벳 마아카 야노와 케데스 하초르 기랏 갈릴레아와 납탈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갔다라고 전합니다. 그 다음 17장 3절부터 6절까지는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18장에서는 또다시 아시리아 임금 살마네세르가 사마리아로 올라가 그곳을 포위하고 세해 만에 함락시켰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그 유배 상황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만 점령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마리아만 점령했던 것은 아닙니다. 왜 예루살렘 정복에는 실패한 것일까요? 그것에 대한 흔적이 열왕기 하권 18장 이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8장 13절부터 14절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히즈키야 임금 제14년에 아시리아 임금 사네립이 유다의 모든 요새 성읍으로 올라와서 그곳들을 점령하였다. 아, 점령됐었구나라는 것을 성경의 이야기로 확인할 수 있죠.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아시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금을 마련하기 위해 성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금을 장식을 벗겨서 아시리아 임금에게 주었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예언자로부터 질책을 받은 히즈키야 임금이 뉘우치게 되고 이사야 예언자의 그 저주로 기도로 하느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여 주셔서 천사가 그 사네립의 진영을 쳐서 많은 군사가 죽었다 이런 내용도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성경에는 다양하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로는 히즈키야의 조공을 받고 열왕기 하권 18장 15절부터 16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히즈키야가 그에게 주님의 집과 왕궁에 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내주었기 때문에 아 그럼 봐줄게 하면서 돌아갔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느님 천사가 그들의 진영에 칼을 휘둘러서 많은 이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하느님의 개입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가게 됐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것을 신적 개입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낯선 땅에 와서 그들의 병력의 대부분이 죽게 되는 풍토병 때문에 그런 질환을 겪게 되고 그래서 돌아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풍토병 때문에 돌아갔던 하느님의 신적인 개입 때문에 돌아갔건 아니면 시집기에 조공을 받고 돌아갔건 성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여러 이유들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성서의 핵심적인 그 목적이 드러납니다. 분명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성서에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네립의 라키시에서 발견된 그 부조 기둥이 있거든요. 부조에서는 그 니네베에 있는 사네립 궁전에서 발견된 것인데 바로 라키시에서 사네립이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하는 내용의 부조가 고고학의 발견, 고고학적 발견으로 증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테일러의 기둥이라고 하는 또 고고학 그 유물이 있는데 사내립이 유다를 침공했었고 거기에서 쉬은 개에 달하는 도시를 파괴시켰고 유배자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성경 이외의 고고학적 유물도 성경의 내용을 뒷받침해 줍니다. 그런데 분명 남유다 사람들은 아시리아 제국의 왕 제국의 침략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확실해 보여요. 그러니 나중에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서 다시 유배를 떠나게 됐겠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어떤 이유들로 산헤립은 아시리아 제국의 왕인 산헤립은 남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것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풍토병 때문인지 하느님의 개입 때문인지 아니면 조공을 받아서 그래 뭐 전쟁 배상금을 받았으니 돌아가 줄게 무너뜨리지 않을게 라고 결정한 것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지만 예루살렘은 살아남았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예루살렘이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예루살렘이 하느님께서 거처하는 시온이다. 시온산은 하느님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하느님의 거처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씩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흔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환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읽은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에 잘 나오거든요.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의 원수들을 쫓아내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성서의 스바냐 예언서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비롯한 그 역사적 기억으로부터 하느님을 찬양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명히 그들이 포위를 풀고 뒤로 물러났다는 것이고 어떤 이유이든 예루살렘은 살아남은 것이죠. 그리고 살아남은 예루살렘에 대해 그들 스스로 성서에서의 스바냐 예언자는 자신의 예언을 통해 정치적인 힘으로 정치적인 설득으로 풍토병 때문에 살아남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느님께서 이루어주셨다라고 자신의 희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성서가 하고 있는 정확한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여러 사건들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팩트가 뭐야, 사실이 뭐야 라는 것에 대해서 성서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거짓말인 건가요? 그것도 아니죠. 분명히 일어난 일들에 대한 신앙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적 해석 안에 깃들여 있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희망입니다.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 추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을 때 그때 이사야 예언자의 도움으로 또는 이사야 예언을 기억하고 있던 뭐 스바냐 예언자가 뭐 이런 것을 같이 환호하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요시아 임금이 그러한 내용들을 뭐 함께 공유했었고 그런 식으로 그 유다 남유다 왕국 안에서 종교적인 재건을 하려고 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학적인 얘기를 최대한 피하려고 뭉뚱그려서 말씀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다시 돌아와서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가 언제 무엇을 배경으로 쓰여졌는지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때쯤에 예루살렘이 살아남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었고 거기에서부터 스바냐 예언서는 예루살렘의 시온 언덕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희망은 재미있게도 바빌로니아 유배로 를 통해서도 다시금 되살아나게 됩니다. 과거에 아시리아 제국이 우리를 침범했을 때 예루살렘이 살아남았었고 그때 희망의 노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예언자들이 지금 전해주고 있구나.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바빌론 바빌로니아 제국에 의해 무너지고 성전마저도 무너지게 되었지만 그리고 고향 땅이 아닌 남의 땅에서 시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시온으로 행렬을 지어 돌아가서 또 다르게 희망의 노래를 부를 그때가 올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희망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교차되고 있죠.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들에 대한 희망 섞인 해석과 희망 섞인 신앙적인 해석과 그리고 지금 겪고 있을지 모를 바빌로니아 유배 안에서 놓치지 않는 희망에 대한 해석, 유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딸 시온아 환성을 올려라, 크게 소리쳐라, 딸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라는 이 환호의 의미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방송 서두에 환호가 가능한 이유는 삶을 바라보는 그 희망적인 관점, 우리의 믿음이 담보하고 있는 삶이 삶 안에서 발견하는 희망이 환호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에서도 이 환성을 올려라, 기뻐하여라, 소리쳐라, 즐거워하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꺾이지 않는 희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뒷면에 분명히 아시리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빼고 모든 성읍들을 무너뜨렸던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물론 예루살렘은 살아남기는 했었지만 다른 모든 성읍들이 무너졌던 기억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스바냐 예언서가 아시리아 제국으로부터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요시아 임금 때에 기록됐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후대라고 보는데 물론 예언 내용은 요시아 임금 때에 발설됐었겠지만 편집되어 문서로 기록된 것은 더 후대라고 보는데 그때 기록될 때에 마주했던 고통은 바로 바빌로니아 유배 때였거든요. 그때 점령되지 않았었던 예루살렘을 이제는 바빌로니아 제국이 완전히 무너뜨리고 고향 땅을 떠나야만 했었던 유배 상황이 전제되어 있는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오히려 거꾸로 예루살렘이 새롭게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에 의해 다시 재건될 거야 라고 희망하고 있는 겁니다. 환성을 올려라, 소리쳐라,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가 마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것들을 즐기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사실은 역사적 배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희망에서 비롯된 환호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절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이 그리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께서 일전에 구해주셨던 그 기억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자신들을 탈출시켜 주시고 새로운 땅을 선사해 주신 그 기억 때문에 그리고 가까이에는 아시리아 제국의 산헤립의 칼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던 그 기억 때문에 비록 아프고 쓰리고 고통스러운 체험이 그 뒤에 깔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희망의 거리를 발견해내어 기뻐하고 소리치자고 권고하고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힘없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라는 말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시죠. 환호하자라는 말이 와 이렇게 기뻐할 거리가 많으니까 신나게 기뻐하자가 아니라 어쩌면 이 내용이 발설될 때 바빌로니아 제국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 이 예언 내용이 발설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바빌로니아 유배 중에 다시금 희망으로 떠올라서 기록되었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희망하고 충분히 노래하고 환호할 만한 거리 안에서 환호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의 뒤편에 자리 잡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김연희 수녀가 부른 두려워 마라입니다. 김현희 수녀가 부른 두려워 마라 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시리아 제국의 왕이었던 산헤립은 분명히 북이스라엘을 점령하면서 북사마리아를 점령하면서 예루살렘까지도 위협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로 보입니다. 성경에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살아남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동시에 다 나열이 돼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신적으로 개입하셨는지 풍토병 때문인지 아니면 전쟁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과 은을 바쳐서인지 우리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결론적으로 예루살렘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를 남유다 왕국이 살아남은 남유다 왕국이 이 사건을 신앙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열왕기 학원에 그 내용이 정확하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열왕기 학원 19장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그 살아남은 사건 그리고 동시에 예루살렘을 제외한 모든 성읍들이 처참하게 무너지던 역사적 사건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지만 희망이라는 말로 바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파니아 예언서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살아남음, 예루살렘을 통해서 드러난 하느님의 돌보심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고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따라오는 19절과 20절은 제가 말씀드렸던 흩어진 이들을 모으리라 라는 표현을 볼 때 아, 이 구절이 바빌로니아 유배 때에 고향 땅을 떠나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모여져서 편집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시간 되실 때 19절과 20절을 더 추가적으로 읽어보실 것을 권합니다. 정리하면 우리들은 환호를 무조건적인 반응으로 기분이 좋으니 환호하는 것이죠. 기뻐할 만하니 기뻐하는 것이죠. 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환호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감정적 반응처럼 보이는 그 우리의 기쁨은 사실 삶에 대한 희망에서부터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스바냐 예언자는 그 유배 생활 동안 아니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그 절체절명의 기억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함께 기뻐하자고 즐거워하자고 권고하고 있지만 어쩌면 희망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폐허 한 가운데서 이런 권고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알아낼 수는 없지만 여하튼 당연한 무조건적인 반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희망에서 비롯한 환호를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스바냐 예언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대름 시기에 듣고 있습니다. 이 환호는 우리의 고난함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이 고통을 하느님께서 취하셨다. 그러니 우리도 희망하자라는 권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희망할 만하니 희망하는 것이고 환호할 만하니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거슬러서 희망할 수 있기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겠고 환호하면서 또한 동시에 희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응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내가 마주해야 되는 여러 사건들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반응하고 수동적으로 끌려가게끔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고 희망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충동하고 부르고 있다고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환호, 어린아이와 같은 환호가 희망으로 외쳐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번 한 주간에도 잘 가다듬고 주님께 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라디오 성경이 방송됩니다.
71편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구출하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저에게 당신의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하소서.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곽이십니다. 저의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불의한 자와 폭력을 일삼는 자의 손아귀에서. 주 하느님, 당신만이 저의 희망이시고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신뢰이십니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왔고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니 저의 찬양이 언제나 당신께 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기적과 같았으며 당신은 저의 굳센 피신처이셨습니다. 저의 입은 온종일 당신 찬양으로 당신 영광의 찬미로 가득 찼습니다. 저를 내던지지 마소서. 다 늙어버린 이때에 저의 기운 다한 지금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 원수들이 저를 헐뜯고 제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함께 모의합니다. 하느님께서 그 자를 버리셨다. 구해줄 사람 없으니 너희는 쫓아가 붙잡아라 합니다. 하느님, 제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저의 하느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를 적대하는 자들이 부끄러워하며 사라지게 하소서. 저의 불행을 꾀하는 자들이 모욕과 수치로 뒤덮이게 하소서. 그러나 저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다. 저의 입은 당신의 의로움을, 당신 구원의 행적을 온종일 이야기하리니 저로서는 그 수를 이루다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 하느님의 위협을 칭송하며 들어가 오로지 당신의 의로움만을 기리렵니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 어릴 때부터 저를 가르쳐 오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들을 전하여 왔습니다.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느님, 저를 버리지 마소서. 제가 당신 팔의 능력을, 당신의 위력을 앞으로 올 모든 세대에 전할 때까지 하느님, 당신의 의로움은 하늘까지 닿습니다. 위대하신 일들을 하신 당신, 하느님, 누가 당신과 같겠습니까? 당신께서는 저에게 많은 곤경과 불행을 겪게 하셨지만 저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땅속 깊은 물에서 저를 다시 끌어올리셨습니다. 저의 명성을 더해 주시고 저를 다시 위로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 저 또한 수금으로 당신의 진실을 찬송하오리다. 비파하며 당신께 노래하오리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제가 당신께 노래할 때 제 입술이 기뻐 뛰고 당신께서 구하신 제 영혼도 그러하리이다. 저의 혀도 온종일 당신의 의로움을 이야기하리니 저의 불행을 꾀하던 자들이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기 때문입니다. 72편 솔로몬.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가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의 권리를 보살피고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풀며 폭행하는 자를 쳐부수게 하소서. 세세 대대로 해처럼 달처럼 살게 하소서. 그가 풀밭 위의 비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오게 하소서. 그의 시대에 정의가, 큰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저 달이 닿을 그때까지, 그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적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들은 먼지를 핥게 하소서. 타르시스와 섬나라 임금들이 예물을 가져오고 세바와 스바의 임금들이 조공을 바치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이를, 도와줄 사람 없는 가련한 이를 구원합니다. 그는 약한 이와 불쌍한 이에게 동정을 베풀고 불쌍한 이들의 목숨을 살려줍니다.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맛 JP 에듀케이션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입니다. 간추리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공공 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강보험 뉴질랜드가 정부의 엄격한 자금 지원 상한선을 고수함에 따라 지역 의료 서비스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파키스탄 이스라엘 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한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입주 알바니 하나롬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가톨릭 뉴스입니다. 성자 공보실장 마테오 브루니는 4월 13일부터 23일까지 알제리, 카메룬, 앙골라, 적도기니를 방문할 교황 레오 14세의 사목 방문 일정을 소개했습니다. 공보실장은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진행하면서 교황 레오 14세가 11일 동안 4개국을 순방하며 영어, 프랑스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로 연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이 다룰 주요 주제는 평화, 이주, 환경, 청년, 가정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방문은 교황의 역대 최장 기간에 걸친 방문입니다. 이번 여정은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이 두드러지는 지역과 상황을 아우를 뿐만 아니라 분쟁, 이주, 종교 간 공존 등 사회적, 정치적 과제들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제리에서는 당연히 성 아우구스티노의 유산과 북아메리카노의 그리스도교의 존재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며 이슬람 세계와의 대화 및 이주 문제도 다뤄질 예정입니다. 대지 전통, 언어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으로 인해 아프리카 축소판으로 불리는 카메룬에서는 교황이 평화, 공존, 청년 그리고 인간 전인적 발전과 관련된 주제를 다룹니다. 앙골라에서는 교황은 청년의 역할, 자연 및 인적 자원, 그리고 부패와 식민지 역사에 대하여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적도 기니에서는 문화와 교육은 물론 자원이 풍부한 이 지역에서 평화를 증진하는 데 있어 교회의 역할을 다룰 예정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뉴질랜드의 공공의료 시스템을 관리하는 건강보험 뉴질랜드가 정부의 엄격한 자금 지원 상한선을 고수함에 따라 지역 의료 서비스들이 존폐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로토루아의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QE 헬스가 자금난으로 결국 문을 닫게 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보도에 따르면 건강보험 뉴질랜드는 예산 초과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 지원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며 이는 필수적인 지역 의료 서비스의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긴축 정책은 대기시간 연장과 의료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부 장관을 향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사태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한정된 예산 안에서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 의료진들은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의 전향적인 예상 책정과 공공의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의 연금 수급자들 사이에서 최근 연금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보조금이 삭감되는 역설적인 사항이 발생하며 큰 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수잔 세인트 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이 뉴질랜드 복지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합니다. 주거보조금은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자산조사형 급여인데 연금이 인상되면서 전체 소득이 늘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보조금 액수가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적 충돌은 특히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노년층과 같은 소외 계층에서 경제적 타격뿐만 아니라 저하된 자존감과 고립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연금 인상이 오히려 주거비 지원 감소로 이어지면서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은 전혀 줄어들지 않는 공평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복지 체계 간의 상충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혜자들에게 관련 정책의 변화를 명시적으로 설명하는 정보의 확산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모든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포용성 있는 정책 설계는 국가에 비할 데 없는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기 위한 시급한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경매에 나온 부동산 수가 크게 감소했습니다. Interest.co.nz는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서 진행된 주거용 부동산 244건의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전주 3월 28일에서 4월 3일 경매에 붙여진 419건과 비교해 53% 감소한 수치입니다. Interest.co.nz는 모니터링한 경매 물량이 이처럼 낮아진 것은 지난해 8월 중순 시장이 겨울철 최저 수준에 도달했을 때 이후 처음입니다. 이번에 매물이 적었던 것은 학교 방학과 이번 주 경매가 부활절 연휴 직후에 진행된 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감소폭은 갑작스럽고 상당히 컸습니다. 한편 낙찰률은 전주와 거의 변함이 없었습니다. 경매에 나온 244건 가운데 82건이 현장에서 낙찰돼 전체 낙찰률은 34%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주의 33%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올해 2월 초 45%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했던 낙찰률은 현재 약 33% 수준에서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전국적으로 경매 물건의 약 3분의 1만이 낙찰되고 나머지 3분의 2는 유찰되거나 철회되는 상황이 새로운 일반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역별로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오클랜드가 정부와의 CTD를 최종 확정하고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에는 숙박세, 베드텍스 도입 검토 약속도 포함됐지만 실제 논의는 최소 내년 이후에나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토퍼 럭슨 총리와 웨인 브라운 오클랜드 시장은 금요일 오전 이 합의에 서명했으며 이는 뉴질랜드에서 처음 체결된 형태의 CTD입니다. 이번 합의는 향후 수십 년간 양측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지도자는 이번 합의를 획기적인 중대한 성과라고 평가했으며 양측 모두 이번 합의가 보다 성숙한 관계를 공식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합의에 포함된 대부분의 약속은 개괄적인 수준이거나 이미 진행 중인 사업들이었습니다. 주요 합의 사항에는 오클랜드 크릭 캐슬, 콜린 메이드 파크로 이전하기 위한 공동 천만 달러 투자와 에덴 파크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방적인 검토가 포함됐습니다. 또한 이번 계획은 교통, 인프라, 혁신 분야에 대한 장기 전략 수립과 함께 상호 합의된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젝트에 대해 정부의 추가 재정 지원 가능성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총리와 시장 간 연 3회 정례 회의를 보장하고 장관들과의 보다 빈번한 회의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에서 각각 고위 공무원 한 명을 지정해 이번 합의 이행에 대한 책임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20년 넘게 뉴질랜드에서 한국 내수용 제품을 수입, 유통하고 있는 한상유통과 H마트입니다. H마트는 현재 알바니, 호빅, 시티, 핸더슨, 타우랑가에서 교민들과 함께하고 있으며 한국 롯데마트와 이마트에서 취급하는 여러가지 제품들을 뉴질랜드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태양광 업계 전기기술자 소비자 단체들이 정부의 LNG 액화천연가스 수입터미널 건설 계획을 철회하고 다른 대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속가능에너지협회 Sustainable Energy Association과 그린빌딩위원회 마스터 전기기술자협회 뉴질랜드 컨슈머 등 7개 단체는 겨울철 에너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제시를 위해 연합했습니다. 새롭게 구성된 스마트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지붕형 태양광의 신속한 확대, 가정용 가스 사용 감소, 수력 발전용 저수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타라나키 지역에 LNG 수입 시설을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시설의 전 생애 비용은 전력 사용자 전체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통해 분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은 당시에도 광범위한 비판을 받았으며 최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면서 LNG를 포함한 화석 연료 가격이 급등하자 반대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에너지 업계 컨퍼런스에서는 발전 소매 겸용 에너지 기업 젠테일러 최고 경영자들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즈니스 혁신 고용부 MBIE는 지난달 성명에서 LNG 터미널이 시의 적절하고 실행 가능하며 건조한 해 가뭄 상황의 전력 수요를 충족할 충분한 규모라는 기준으로 검토된 5개 후보 중 선택됐다고 밝혔습니다. MBIE는 지붕형 태양광이 장기적으로 에너지 회복력을 높일 수 있지만 가뭄 위험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픈 AI의 최신 AI 모델인 제로원은 인간과 유사한 사고 과정을 거치는 추론 능력을 보여주지만 이는 동시에 사이버 보안 분야의 심각한 경고등을 켜고 있습니다. 이 모델은 복잡한 논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탁월한 성능을 보이며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술적 진보가 사이버 범죄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위험한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악성 코드 작성이나 정교한 해킹 전략 수립에 있어 AI의 명시적인 지원은 보안 체계를 무력화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의 확산을 통해 대중의 경각심을 높이고 보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인 가이드라인 수립이 필수적입니다. 결국 기술 혁신의 혜택이 안전하게 공유되기 위해서는 소외 계층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포용적인 디지털 환경 조성과 정부 차원의 강력한 규제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술의 속도가 통제를 벗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개발과 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최근 실시된 비즈니스 실태 조사는 우려스러운 추세를 보여줍니다. 뉴질랜드의 기업 소유주들이 비할 데 없는 수준의 심리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지난 1년 동안 스트레스가 크게 증가했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급증은 단순히 업무량 때문이 아니라 고금리, 운영 비용 상승, 소비 위축으로 특징이 지어지는 가혹한 경제 환경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많은 소규모 기업 소유주들에게 이 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임대료와 임금 같은 고정비는 계속 오르는 반면 수익 마진은 줄어드는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은 저하된 자존감과 정신적 고갈로 이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만성적인 수면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정보의 확산과 형평성 있는 정부 정책이 광범위한 위기를 막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비즈니스 공동체 내에서 포용성의 문화를 조성하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가들이 소유되거나 고립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명시적인 개입과 경제적 완화를 위한 기폭제 없이는 국가 비즈니스 부분의 장기적인 생산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것입니다. 뉴질랜드를 강타한 사이클론 바이아누의 영향으로 주요 도로가 폐쇄되고 다수의 주민들이 여전히 귀가하지 못한 채 대피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 여러 지역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교통망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고속도로와 지방도로는 침수 및 붕괴 위험으로 인해 전면 통제된 상태이며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구조 당국은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피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수백 명이 임시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계자들은 주택 침수 및 기반 시설 피해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정확한 피해 집계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사이클론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홍수 위험이 남아있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을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전력 공급 복구와 도로 정비 작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공식 안내에 따를 것으로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 국방군 NZDF는 미국에서 실시되는 공중 및 지상 드론 훈련에 약 50명의 병력을 파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훈련은 무인 항공기와 지상 드론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훈련으로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최신 무인 전력 운영 능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파견되는 인원은 드론 운영 및 전술 통합 능력을 실제 환경에서 익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훈련은 뉴질랜드 국방군이 첨단 군사기술, 특히 무인 시스템 분야에서 역량을 확대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드론은 현대 전장에서 정찰, 감시, 물자 수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며 그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번 파견은 미국과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질랜드군이 동맹국과 함께 훈련함으로써 향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참여가 단순한 훈련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 가까운 훈련을 통해 뉴질랜드군이 빠르게 변화하는 군사 기술 협력에 적응하고 향후 전력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뉴질랜드는 최근 국방 분야에서 드론 및 무인 시스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관련 기술 확보와 산업 육성에서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이 국가 안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동맹국 간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이 어려우시다고요? 글랜필드에 위치한 JMP로에서 이완상 변호사를 만나보세요.
부동산 및 비즈니스 매매, 리파이낸스, 별거, 이혼 및 재산 분할 문제,
유언장 작성 및 집행허가 신청, 패밀리 트러스트 설립, 계약법, 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알기 쉽고 합리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노터리 퍼블릭으로서 국제 공증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전화 09441-2422, 휴대폰 02726-1919.
JMP로 이완상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첫 종전 협상이 합의 없이 노딜로 끝났습니다. 미국 대표단은 핵폭에 대한 이란의 명시적 약속이 없었다며 추가 협상 없이 미국으로 돌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최고이자 최종인 제안을 제시했다며 이란의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이란 전쟁 종식을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지 기대를 모았던 협상이 결렬되면서 향후 전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조만간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으나 2주인 휴가 기간 내에 타결에 이를 수 있을지는 불분명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서 미국 대표단을 이끈 JD 벤스 미국 부통령은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12일 오전 6시 30분께 이슬라마바드 세레나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과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고 합의 없이 미국으로 귀환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전날부터 이란과 21시간 동안 협상하며 이란의 미국의 레드라인을 매우 명확하게 밝혔으나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진행한 마라톤 종전 협상이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레바논 전선에서는 이스라엘군의 공세와 헤즈볼라의 저항이 맞물리며 유혈 사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12일 현지 시간 레바논 국영통신 NNA 등 외신에 따르면 레바논 남부의 전략적 요충지인 빈트 제베일에서 이스라엘군과 헤즈볼라 간의 격렬한 지상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며칠간 헤즈볼라의 기반 시설 파괴와 작전용 소탕을 위해 빈트 제베일을 포위하고 압박 수위를 높여왔습니다. NNA는 이스라엘군이 도시 외곽과 진로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며 잔여 구역에 대한 침투 및 통제권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란의 반발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중 폭격도 이어지며 인명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아예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한 자체를 유예하는 청년들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상한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 110억 원 대비 약 2.2배로 늘어난 수준이었습니다. 이년 기준으로는 7,962명에서 1만 4,522명으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이 가운데 실업, 폐업, 육아휴직 등 사유가 급증한 점이 눈에 띕니다. 상한 유예 사유가 주로 취업 지원이나 일자리 불안정과 관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체납과 상한 유예를 합하면 6만 8,768명, 약 982억 원에 이릅니다. 학자금 상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늘면서 지난해에도 증가세가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세청은 유예 대상자인지 모르고 연체 가상금을 무는 사례를 막고자 상한 유예 신청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드 스타, 인텔스.co.nz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PBC 연합뉴스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67원 10전, 한국에서 보낼 때 875원 77전, 한국에서 받을 때 858원 43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 몇 차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한우성 아나운서 이수영이었습니다.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사랑의 쌤,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베이로 변호사 윤영준, 한상유통과 H만, 에드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전망 좋은 창, JMP 로우, 국제 공중 변호사 이완상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파프랑가 라이브러리 우쿨렐라 클럽 안내입니다. 연주하고 노래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습니다. 무료 우쿨렐라 클럽은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서 에드먼드 힐러리 라이브러리 209 그레이트 사우스 로드 팍팍쿨라에서 있습니다. 자신의 우쿨렐라를 가져오셔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후리 위클리 요가 클래스 안내입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긴장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고 부드럽게 근력을 키울 수 있도록 고안된 1시간짜리 요가 수업입니다. 각 수업에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흡법과 간단한 안내 명상, 균형, 근력, 유연성 운동, 편안한 스트레칭 등이 포함됩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에서 6시 30분까지 테마나와 11 코후후 레인, 메시 오클랜드, 레벨 3, 키르 니그 타이 오디토리움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프리 시니어 요가 안내입니다.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셀리 헤이든이 진행하는 무료 노인 요가가 진행됩니다. 펀선비 커뮤니티 센터 20 펀선비 테라스에서 있습니다. 크로쳇 클럽,
코반을 끌어간냅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야기를 나누고 무려 차나 커피를 즐기면서 뜨개질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든 숙련자든 누구나 환영합니다. 4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 이스트코스 베이 라이브러리 8 뷰틀로드 브라운스 베이에서 있습니다. 디지털 앤드 CB 서포트 아본데일 라이브러리 안내입니다. 무료 디지털 자료 및 이력서 작성 지원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 아본델 라이브러리 93 로즈뱅크 로드에서 있습니다. 밀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프레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기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